사회주의 정치와 신방이라는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을 한 구절 찾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한국 내 장로교회는 아시는 바대로 전체 개신교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그 교세가 매우 큽니다. 장로교회가 가장 잘 발달됐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단연코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한국교회가 장로교 정치를 제대로 펼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총장이었던 임태권 교수님이 외국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들어와서 세미나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국 장로교회는 순복음 장로교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한국 이 장로교회가 얼마나 비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래 역사적 장로교회는 계층 구조, 뭐 교황, 뭐 주교, 뭐 이런 식의 사제, 이런 계층 구조를 반대하는 성격과 그 다음에 교회 자율과 독립을 강조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로교회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층주의를 반대한다. 교황, 주교, 사제라는 계층주의를 반대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실제적으로 계층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교권이 행사되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교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회중교회처럼 개교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입맛대로 장로 정치를 펼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장로 정치를 펼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개혁신학을 따릅니다. 그러나 신학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실천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세미나에 자주 가진 않지만 중요한 세미나에 가는데요. 세미나에 갈 때마다 제 마음에 한켠 참 내용이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내용이 과연 교회 현장 가운데 실천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장로의 주의 원리를 찾고 그 원리를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로의 주의의 원리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로의 주의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프레스비테리안이즘이라고 해서 장로의 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내었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로의 주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자들 뭐 마틴 부처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아니면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와 같은 이런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적이면서도 장로교적인 이 장로의 주의 정치 원리는 성경을 그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예를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먼저 좀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장로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이 말 히브리어는 자켄이라고 말하는데 나이 든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헬라어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해서 손 위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본래 이 장로라는 이 단어는 어느 마을이나 어느 단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 원로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나중에는 유대교 회당의 장로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기독교의 장로 직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장로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6절에 맨 처음 등장을 하는데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도 이미 그 사회 안에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각 가문의 지도자요 대표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그때에도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또는 어느 한 성이나 또 어느 한 마을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사사기 2장, 열왕기상 8장 등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속한 성이나 마을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결정한 바를 시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나라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도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대표로서 함께 그 일을 결정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 장로직이 어떤 제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원을 구성하는 장로들. 이들은 제상 귀족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력한 가문의 대표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의 결정은 이스라엘 전체 결정을 이스라엘 전체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의 장로도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방에도 장로가 있었습니다. 지방공의 장로들. 그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한 성이나 한 마을을 통치하는 공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었는데 백부장 이야기에 이 지방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지방 장로들 예수님께 보내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또 장로들이 있었고 어떤 한 지역에 그 지방에도 장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교회 안에서 장로는 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교훈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순서가 되어 있는 신자들의 모임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와 장로들, 이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에 헌신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교제와 나눔, 그리고 은혜와 방편과 기도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조직초로서의 교회, 유기초로서의 교회 안에서 속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기독교회가 언제 어떻게 장로를 세웠는지 또 어떻게 직무를 수행했는지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1장 끝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아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들이 다른 지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사도행전 14장을 읽었죠. 사도행전 14장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장로들을 세움으로 지역 교회들을 세운 사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1차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로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베에서 곧바로 안디옥, 자신들이 파송받은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선교여행을 쭉 해왔던 1차 선교여행지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에 안디옥으로 가요. 곧바로 안 돌아가고, 그래서 거쳐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권면을 합니다. 근데 권면만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아까 우리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운 것은 그들이 생각해낸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마도 유대 회당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 제도를 생각하고 장로들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의 중요성은 단지 그냥 그들이 장로를 세웠다 하는 것을 소개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의사 누가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는 그들이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워서 그 세워진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보편적으로 실천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적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로 제도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 20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서는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되어져 오는 과정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도 장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 회당에도 장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장로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언급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서신서들을 또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직분 체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를 감독하는 장로와 집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들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그들 위에 있는 자들을 귀역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베드로는 사도인데 자기 자신을 사도로만 부르지 않고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김성조 목사님으로부터 권면을 들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을 들었죠. 바로 그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함께 장로된 자라고 사도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있어서 장로의 임무는 그의 신실한 감독자들에게 상 주시는 목자장,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양떼를 목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목회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교회와 교회 질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쭉 보게 되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복음의 본질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사역의 일반적인 원칙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쭉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겠고 제1치리서와 제2치리서에서 발견되는 장로교회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 제도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면 존 녹스는 스코틀랜드의 장로 제도를 구체화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 녹스의 제자가 앤드류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존 녹스의 제자로서 그는 장로 정치의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존 녹스와 앤드류 멜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로 정치에 대한 문서가 제1치리서 제2치리서입니다. 제1치리서는 1560년에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파를 처음으로 시작한 존 녹스와 또 그의 동료에서 작성된 장로교 헌법이 제1치리서입니다. 제1치리서 서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치리서 서문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먼저 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신앙 고백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어긋나는 조항이나 문장을 발견한다면 부드러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글을 통해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명예와 신실성을 걸고서 그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만족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혹시 잘못되었을지라도 그것을 수정하여 제시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헌법을 만들면서 누구든지 간에 이것은 성경적 원리와 어긋나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제시해 주면 수정하겠다. 그래서 모든 이 장로교 헌법의 기초는 성경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제1치리서는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석장은 교리적 선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 성례, 그 다음에 우상 철폐. 그 다음에 석장은 목회 사역과 교회 재정 사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장은 교회 권징, 교회 직제, 목사, 장로, 집사의 선출 방식, 그 다음에 교회 정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1치리서의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존 녹스가 죽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장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지도자로 부상했던 사람이 앤드류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앤드류 멜빌이 제2치리서를 썼습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목만 읽으셔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은 교회와 그 정치 체제 일반 그리고 국가 정치 체제와의 차이점에 관하여 이게 1장입니다. 2장은 교회 정치 체제의 구성 요소와 그 관리를 맡은 직분자들에 관하여, 제3장은 교회 직분자들이 그 직무에 임명되는 방식에 관하여, 제4장 각각의 직분자들 제일 먼저 목회자에 관하여, 제5장 교사와 그 직무 그리고 학교에 관하여, 제6장 장로와 그 직무에 관하여, 제7장 장로회 회의체 그리고 치리에 관하여, 제8장 집사와 그 직무 교회의 마지막 통상적인 직임에 관하여, 제9장 교회의 재산과 그 분배에 관하여, 제10장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 위정자의 직무에 관하여, 제11장 우리가 개혁하기를 원하는 현교회 잔존하고 있는 폐습들에 관하여, 제12장 우리가 요구하는 개혁의 구체적인 항목들에 관하여, 제13장 종교개혁이 모든 신분의 사람들에게 끼칠 유익에 관하여.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내용들을 적어놓았을까. 한번 읽어만 봐도 야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모든 원리를 다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로회주의 원리에 따라서 장로회주의가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고 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본래 한 지도자만 존재합니다. 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자는 딱 한 분이 계신데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존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교도 한 분의 대주교를 가진다. 장로교도 한 분의 대주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다스리시죠.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직접적으로는 말씀과 성료로 다스리시고 간접적으로는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면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로들이 어떻게 선출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들이 어떻게 선출되었는가 하면 성도들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 장로들이 선출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가룟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가룟유다로 인해서 권리석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투표를 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골이 났을 때 사도의 수를 채울 때 성도들이 결정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집사를 임명할 때도 온 회중이 집사를 맡아볼 7명의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반메나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그들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거짓 선생들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이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그 당시 사도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장로, 그 다음에 온 교회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대표자를 파송하는 거죠. 그리고 편지를 붙이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중대한 교리를 만드는 것이나 실제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결정하는 이 일에 있어 사도와 장로만이 아니라 형제들, 이 함께 이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함께 그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때로 장로교를 대의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자를 보내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의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회중교회가 갖고 있는 자율성과 평등성을 수용하면서도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치리회로서 당회, 노회, 총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는, 교회 정치는 뭐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하지만 교황제를 감독제로 그냥 볼 때 감독제, 그 다음에 회중제, 그 다음에 장로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중제는 뭘 강조하는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중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예산 집행이나 권징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왜 회중제가 생겼을까요? 계급주의화 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죠. 그래서 절대로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장로제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또 장로와 장로, 교회와 교회 간의 이 평등도 강조합니다. 평등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도 함께 강조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감독제처럼 특정한 직분자에게 권위를 두지 않고 또 회중제와 같이 회중의 결정도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회중이 선출한 장로가 교회 치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장로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장로제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모든 지체와 지교회들이 누리는 평등성, 그 다음에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율성, 그리고 지교회 대표들을 통해 연합하는 연합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등성, 자율성, 그 다음에 연합성. 그래서 무슨 브랜치 교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 어떤 교회 보면 본전 같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지교회로 나가 있는 사람을 불러들이는 뭐 이런 일들 간혹 있거든요. 그런 일들은 본래 장로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각각 각자 도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어떤 결정하는 이런 체제를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장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의 치리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장로교회는요, 치리할 때 회의를 통한 치리입니다. 회의.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6절 바로 찾으셨죠? 여기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의논하러 모였고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심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 일치를 살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한 사람의 사도의 권위에 호소하지 않고 지휘교에서 파송된 총대들의 발언을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발언을 듣고 발언과 의논을 통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정 내린 것을 승인하고 편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작성해서 지휘교회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교회는 그 총회에서 내린 결정을 기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신학의 일치가 교회 하나됨과 보편성을 이루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가정을 교회로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질문하기를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대답을 했는데 왜 그렇게 교파가 많을까요? 신학의 불일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사실은 인간의 욕심, 권력욕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의 진정한 일치는 신학의 일치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스코틀랜드의 역사신학자 윌리엄 커닝함이라는 분이 역사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분이 역사신학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의 제일 첫 번째로 무슨 주제를 다루는가 하면 교회론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교회론. 네. 좀 흥미롭죠? 신론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네. 교회론을 제일 먼저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공회를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모든 기독교회가 다양한 이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모범으로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의미를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때 교회의 그러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례가 되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회로 모이는 방식이 제정되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병합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문을 이제 편지로 쓰게 되는데 15장 28절을 보시면 그 결정문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을 알아노니 이렇게 하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말이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진리를 선포했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무한 영감의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했을 때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영감 받지 않은 형제들과 함께 그 문제를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논의를 주도한 게 아니고 평범한 직임자들, 장로들과 함께 연계해서 이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윌리엄 커닝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적어 놓았느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역사신학 책 1권에 137쪽에 나타나는데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이 다 멈춰버린 후에 일어나게 되는 교회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일반적인 교훈을 제공한 적합한 사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금 시대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이 멈춰버린 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복잡한 일이 일어날 때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계시하셨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다뤄야 될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을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회주의는 교회 결정을 개인에게 두지 않고 회 자체에 둡니다. 그 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을 할 때 제 의견을 물론 내지만 제 의견을 고집하거나 제 의견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내면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 그럼 참 좋겠다. 합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제가 했으니까 무조건 따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노회, 다른 여러 회의들이 교회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자신의 어떤 뜻과 생각을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직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로 이루어진 이 제도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선거도 끝이 났고 또 임직자도 세워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다음에도 우리가 또 장로 집사님을 또 선택할 투표를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장로와 집사의 자질은 거의 동등합니다. 장로와 집사 둘 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직분자로 적합한 인격을 갖춰야 되고 또 그런 자질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게 될 보편적인 자질들입니다. 디모데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우리가 김학유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죠. 디모데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서 3장에서 말하는 그 바는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들처럼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는 그 말이 구체화된 것이 디모데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본이 되는 자들이어야 되고 절제의 사람이라야 되고 신실한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들이 쭉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인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로들은 교회를 다스리되 집합적으로 함께 다스린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 정치는 민주 정치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장로 정치는 순수한 민주정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단일 지도체제도 아닙니다. 단일 지도력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다스린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목사는 독특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긴 하지만 목사가 1인 독재로 교회를 다스린 사람도 아니고 귀족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정치는 선출된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된 장로들을 통해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 의해서 선출된 장로들이 교회를 치리한다고 해서 또 거꾸로 교회가 성도들의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이 국민을 다스릴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은 국민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장로들은 회중에 의해서 선택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선택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장로들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회중들이 내가 당신을 밀어줬으니 우리 말 들으라 하는 식으로 마치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그런 압박을 때로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집단 리더십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장로들은 그리스도에게 또 그리스도 아래 예속되어서 권위로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빠질 수 있는 미혹이 뭐냐? 자신을 그리스도의 교회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상황에 맞는 것,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과 정책과 실천 지침이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입맛,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지향되어져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개인의 어떤 생각, 기호, 경험 이것을 앞세우기보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먼저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주인은 이런 개인의 입맛과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최적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는 최상의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최고로 잘 섬기는 방식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적이냐? 이 시대에 먹혀드는 결정인가?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이런 것보다 가장 교회다운,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이 뭔가 하는 그 궁극적 물음 앞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장로들은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또 점검하는 자세와 태도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지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평가도 하셨고 또 무지하면 책망도 하셨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는 노회가 5년마다 개교회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안디 캠벨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그 신학 교수를 통해서 이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장로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검증도 받아야 됩니다. 검증받는 이 양식이 다 있습니다. 질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시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차례? 시차례가 왜 있는가 하면 시차례가 바로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차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개교회를 다 돌아보면서 그 교회 갖고 있는 문제점,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장로들은 모든 신자들의 섬김을 가장 복되게 하는 방식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스려야 됩니다.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장로교회에서 종종 치리회가 섬기는 위치에 있기보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보편교회 보면요. 장로에 대한 불만이 안수집사회에 있고요. 성도들에게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마치 그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것처럼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불만들을 정작 치리하는 분들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헤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많은 수의 교인을 가진 교회가 아니고 교인 수 대비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섬기고 교회 안에서 각양 은사로 교회를 복되게 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장로들이 섬길 때, 목회자가 섬길 때, 교우들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장로죠. 또 다섯 번의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님들입니다.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물론 같은 장로이긴 하지만 가르침과 돌봄이라는 은사를 가진 자들을 구분해서 각각 구분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도들이 말씀 전할 일과 기도한 일에 전무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보는 장로님들은 아무래도 성도들을 돌아보는 목양하는 일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이 두 직분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의 복수 지도력에 의해서 교회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장로라고 해서 치리만 하고 교육과 신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로 직분을 오해한 것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려고 세우신 감독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교회 무슨 결정을 내리는데도 물론 관여해야 되겠지만 교회를 치게 하시기 위해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감독자 돌보는 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랑교육교회가 우리의 뭐 딱 모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화랑교회교회에서는 장로가 구역장이 됩니다. 구역장은 장로예요. 장로가 아닌 사람은 사실은 구역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인도자, 구역장은 돌보는 일을 하는 분이거든요. 사실 그 일은 장로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장로의 주요와 신방. 자칫 잘못하면 교회 직분자들이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만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려면 회의도 해야 되겠지만 회의를 한 내용을 따라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통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그 결정이 신방을 통해서 구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정권대사로 천사를 보낼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 천사가 아닌 사람이신 주님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로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뭔가 사람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또 왜 사람을 목사와 장로로 세우셨는가? 인간의 내적 부패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킨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한 심령을 가지기 전에는 죄인에게 단 한마디 말하기도 결코 합당치 않은 존재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상한 마음을 갖기 전에는 죄인에게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구역자 인도자님들도 잘 신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신방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첫째로 양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도 키워보면 기질과 성향이 다 다릅니다. 특이한 성향과 기질 그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이것을 잘 살피기 위해서 신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했죠. 안다는 말은 뭐 이름만 안다는 뜻이겠습니까? 양의 형편과 처지, 그 갖고 있는 기쁨과 슬픔, 그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뭐가 연약한지 이것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선 첫째로 왜 신방해야 되는가? 구역자 인도자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양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교회의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영역에 미쳐야 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적용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영혼들의 상처를 때로 아물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 잘못되면 책망도 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회중 가운데는 상처받기 쉬운 모습을 드러내기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매우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꺼리는 내용을 내어놓으려면 저도 당신과 똑같은 양입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양들도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자기 사정을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방이 필요하죠. 네 번째로는 양들의 영적 형편을 살피기 위함입니다. 어느 정도 따라오는지 어디까지 따라왔는지 그 실상을 알기 위함이고 또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없는가, 향후 폭발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뇌관은 없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폈더라면 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건데 그 문제를 살피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이미 다 종결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양들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찾기 위함입니다.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고 분투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찾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된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리차드 백스터.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역사를 아는 자들 가운데 그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믿음과 회개와 거룩의 특성을 아는 자들은 많지 않다. 적어도 그들 자신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더 없다. 내 경험으로 보면 무지한 사람들 중에 너무나 오랫동안 유익되지 못한 청중으로 남아있는 것을 본다. 그런 자들을 신방하는 것은 10년 동안 공예배 설교를 들은 것으로부터 얻은 유익보다 30분 동안의 강론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며 양심에 큰 가책을 가지는 것을 본다. 10년 동안 공예배에 참여한 것보다 잠시 가서 한 3, 40분 신방하면서 고면한 것이 훨씬 더 큰 효력을 발휘한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신방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어떻게 신방할 것인가? 교회를 살피도록 보냄을 받은 목사와 장로 또 구역자 인도자들은 인도자들이기 이전에 주님의 양입니다. 양이면서 돌아보는 사람이지 목자이면서 양이 아니죠. 우선은 내가 양이다. 나도 양이다. 주님의 돌봄을 필요한 양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장하는 자세로 어떤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특권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세 번째로는 우선 종들로서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보다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찍 와가지고 뭐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팅을 다 해놓고 준비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초등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다 올라가 보면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대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의논과 논의와 결정과 회의는 있는데 섬김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방할 때 지혜롭게 신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방할 때 두 분이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부득이한 경우 혼자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참 지혜는 뭔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참 지혜가 아니고 신방을 마치고 돌아올 때 회중들로부터 장로님, 집사님, 또 성도님, 뭐 구역장님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듣는다면 신방을 훌륭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항상 호의적인 자세와 태도로 친근한 자세와 태도로 신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뭐 왔다 갔다 해도 아이들을 친근하게 대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자세와 태도를 갖도록 훈계하기보다 일단은 아이들을 헤아려주고 받아주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그분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거만한 자세로 해서는 안 되고 온유한 자세로 해야 된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40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목자장이신 주님의 이 모본을 우리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제 신방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신방해야 될 이유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방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신방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라도 신방해야 됩니다. 드문드문 해서는 안 되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명백한 필요성이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신방하는 것이 원래 바릅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신방할 때 진정한 장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노회 안에 속해 있지만 시찰회로부터 저희 교회가 시찰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제가 시찰장으로 시찰을 가려고 하면 왜 오세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도가 교회 안에도 없지 않습니다. 뜨문뜨문 신방하니까 내가 뭐 잘못된 게 있는가 왜 목사님 나를 부르지? 뭐 이런 식의 생활을 갖는 거죠. 그냥 정기적으로 신방을 하면 뭐 큰 일이 없어도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관계가 좋으면 관계가 좋은 만큼 그 말씀이 자기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관계가 좀 소원해지잖아요.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지상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와 다스림에 순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지상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에 고민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에 맞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말씀의 기초에서 바꾸어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예배, 직분, 질서가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제1-7이서, 제2-7이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장로교 전통 안에 있는 보아와 같은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지 교회 그 원리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원리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을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저는 화랑개혁교회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사회 구조와 질서는 화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상황 안에서 이 사회 구조와 질서 안에서 우리 역함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좀 해야 되느냐 이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명칭에 걸맞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장로의 주의 사상에 입각한 대로 장로 정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일들이 앞으로 우리 현장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은 한순간의 뜨거운 영적 체험이나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 지속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교회에 적용하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때만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욕심과 생각과 뜻과 기호와 취미를 따라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뜻이 드러나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 뜻이 드러나면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주께서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을 세우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귀한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귀한 직분자들이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 또 교회학교 교사 기도학교 교사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도자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와 원칙을 따라서만이 아니라 이런 정신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도 어떤 면에서 인도자요 나도 어떤 면에서 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잘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주의 뜻을 늘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터진 후에 굳건하게 서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와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